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어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처럼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하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선조들이 늘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음에 풍요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이 4장 12절에서 20절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애정어린 간곡한 호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이 12절 이전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 쫓은 것을 인해서 그들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벌써 이 말만 보더라도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랬습니다.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죠.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랑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책망하고 또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더라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것도 역시 질책과 강한 책망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 사도바울이 주로 책망하고 질책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좇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가, 또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이 결코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오직 사도바울 자신이 전한 것만이 구약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논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사도바울이 어투가 조금 바뀌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어투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바울이 이전에 그런 구절에서처럼 이렇게 논증하거나 무슨 질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은 가련한 양떼들을 향한 보살핌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바울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데 사도바울은 신학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학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데 사도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로지 신학과 이 지식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배척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면들을 잘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하자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과거에 보여준 그 환대와 환영과 사랑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절, 17절, 18절은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 또 19절, 20절 이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결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이 구절구절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전체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 호칭이 형제들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호칭이 형제들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때로 강하게 책망하고 격렬하게 질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아버지와 같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이 부탁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형제들아 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과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게 과연 뭐냐? 주석가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모든 허물이 다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오니까 자기가 혹시나 직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느 정도 상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혼합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였던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적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당시 2000년 전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운지 잘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그런 위험도 다분히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가족으로부터도 출교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도 출교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출교당할 그런 것도 각오해야지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너희도 나의 위치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다른 거짓 선생들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위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율법에 매인바되고 흑암에 있는 그런 종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은 얽매이게 되고 종의 노예가 되고 종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로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게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12절 상반절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특권들을 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 자세를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그런 위험과 그런 것들도 다 마다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불신자들이 나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유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특권이나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희생하고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은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환대와 환영과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과거의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아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였고 존경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였는가 하는 것이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2절 하반절은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것을 이제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도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을 환대하고 환영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헬라어 동사는 이 해롭게 하다는 것은 이 잘못하다, 불의를 행하다, 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과거에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러 그들에게 왔을 때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사도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을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한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얼마나 사도바울의 그 복음을 달게 받고 바울을 환대하고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환대한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들이 사도바울을 환대하고 사랑한 두 번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바울의 육체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받을 만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배척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사도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과거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끔찍이도 사도바울을 사랑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3절에 사도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다 이랬는데 이게 과연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뭘까요? 육체의 연약함이 뭘까요? 이제 14절 보니까 사도바울의 그런 육체의 약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바울의 육체를 보고 있노라면은 시험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분이 과연 뭘까? 주석가들도 이게 뭘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렇게 이론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시험, 사도바울의 육체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눈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바울의 눈에 무슨 안질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네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던 거 보면 아마 그런 질병이 아닐까. 또 사도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눈물을 항상 많이 흘리다 보니까 아마 눈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육체의 약감을 이 안질, 또는 눈병으로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근데 그 눈병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5절에 있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눈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지지하는 성경구절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5절에 있는 말씀이 눈이라도 빼어준다 이런 표현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눈을 언급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이라도 줄 마음이 있다 이런 묘사로 사도바울이 하지 않았을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눈병 때문에 눈을 빼어주려고 했다 이런 거 아니고서도 눈하면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줄 마음을 갈라디아인들이 가졌다 이렇게 15절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병, 안질이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이 뭔가. 그런데 그런 해석 중에 가장 그 이 맞지 않는 해석이라 그러나요? 이 정말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그런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육체의 약함이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병이었다. 그 근거구절이 뭔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간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강단에서 이 간질로 인한 발작을 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육체의 약함은 그런 간질병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질 또는 뭐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육체의 질병, 그런데 그것이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 아닙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많이 시켰어요. 문둥병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어디 문제가 생겼으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그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야, 저 사람은 신의 재앙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이 뭔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뭔지. 그저 우리는 이 사도바울의 육체에 뭔가 질병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육체의 약함이 어떤 질병인지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도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바울이 오랜 기간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긴 문장 그 구절을 다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바울이 일생 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가 과연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도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겼겠지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핍박의 결과로, 고난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바울에게 이렇게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바울을 업신여기거나 쫓아내지 않았어요. 바울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사랑하였고 그를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환대하는 부분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이 가졌으니 이건 대단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이 과거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환대하였고 존경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육체에 엎친역일 만한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에 가장 중요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런 과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12절 하반절부터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6절에 가보면은 그러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도대체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길게 극진히 사랑한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원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극에서 또 다른 극으로 바뀔 수 있는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이렇게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한 그들이었는데 눈이라도 빼어줄 듯한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원수처럼 대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베푼 호의와 선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까지 다 바쳐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갖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또 유대인의 그 높은 특권을 다 버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얼마나 비록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만 변덕스럽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사실 인생들은 언제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에서 떠나는 순간은 사랑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이전에 사랑의 마음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성실하게 증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변덕스럽게 되어서 가장 작은 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격결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은 무서운 적이며 항상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1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을 누가 이렇게 원수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까?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한 거짓 스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이 교인들 간에 이간질 해가지고 이 마음을 다 흐려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 나이가 무엇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열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열심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사람들인가? 자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단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진실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단에 일단 발들여 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중에 가다가도 보면은 그 이단의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삶으로 변모됩니다. 목표가 그 이단의 우두머리, 그 사람 편하게 살고 그 사람 돈 많게 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데 다 살도록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단의 그런 우두머리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밑으로 오는 사람들의 모든 돈과 시간과 정력과 다 뽑아가 버려요. 나중에 인생 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든 이 거짓 선생들도 자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기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18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무슨 뜻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은 좋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 뜻이 뭐냐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나쁜 일에 열심을 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은 악한 것이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가지고 약한 일에 열심 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섬기려고 열심 내려고 하지 말고 참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아마 이런 뜻으로 18절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호칭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호칭은 아버지로서의 그런 깊은 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원수처럼 자기를 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랑과 인내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지금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나온 복음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출산하는 그런 수고.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 사도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들을 어디까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를 목표하면서 다시 그들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보게 되고 마지막 20절에서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라디아 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 문제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편지로 쓰면서 그런 아쉬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합니다. 너희를 좀 책망하고 싶고 너희를 좀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이 구절구절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그러한 과거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임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비록 그들이 그렇게 떠나갔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절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복음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변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변절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항상 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죄악으로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했는데 한순간에 원수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장담해서는 안 돼요. 은혜 가운데 항상 아둥바둥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절되어 가지고 은혜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변절되고 변들 수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분명히 받도록 합시다. 복음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변절되고 마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우리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훈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너무너무 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이라도 정말 바칠 그런 아주 깊은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의 교리를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다가도 언제 어디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이단의 교리라든지 또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친밀하였던 주변에 있던 형제 자매들을 멀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참된 성경의 복음을 늘 배우고 그것을 늘 고찰하고 늘 그것을 면밀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떠나는 순간에 거기서 멀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참된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중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참된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동으로 구원을 행위로 구원한다 하니까 늘 자기 자신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데 자만심을 가지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거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와 교훈을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참된 복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거만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남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이끌어서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돌아오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얼마나 사도바울의 복음을 듣고 잘 됐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곧바로 위험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사도바울이 이들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썼어요. 그러면서 또 결심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남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저 그냥 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정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각오와 결심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구히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남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보람이 있고 영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이 중대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복음에 신실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이 바다 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한때는 좋아했다가 한때는 미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견고하고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다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결이 저 결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절대 신앙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곳에 올바른 곳이라면 진드기 있으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참된 진리의 그 바탕에 오래 머물면서 깊이 심지를 이렇게 뿌리를 두면은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에 마음이 변절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며 위기감을 느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과 같이 남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참된 복음에 견고히 머물러 서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